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오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열넷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고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고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어떻게 부지런히 사용해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사람이 통로가 되어 주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전달되는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주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그런 일과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두 가지 국경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3.1절이고 다른 하나는 8.15 광복절이죠. 이처럼 3.1절과 8.15 광복절에 의식을 항상 행하게 되는데 의식을 행할 때마다 애국가를 재창하고 특별히 만세 삼창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매년마다 이런 의식을 행하는 이유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자유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된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매년 7월 14일에 독립기념일을 지키는데 독립기념일을 지키는 이유도 그날 자체가 뭐 특별한 날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나라마다 또 공동체마다 저에게도 이제 11월 첫 주일날 설립기념주일을 지키는데 이런 의식을 행하는 이유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여기에 기초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기 위함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이와 유사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의식이 어떻게 재정되었는가 하는 것은 아마 교회학교 학생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려고 하자 애굽왕 바로는 왕강에게 저항했고 그 마음이 꺾이지 않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여간에서 바로의 마음은 움직이지를 않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는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왕관 바로의 마음을 꺾으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독특한 의식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유월절 의식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운 어린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의식을 행하는 이 날을 그 해의 첫 날이 첫 해가 되도록 하신 것이죠. 첫 달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첫 달은 흔히 아비벌 혹은 니산올이라고 불리는데 유대력으로 아비벌은 본래 일곱째 달이고 우리나라 지금 월력으로 말하면 3, 4월에 해당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이 행해진 이 달을 왜 첫 달이 되도록 하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 사건이 창조 사건에 비길 만한 획기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의하면 셋째 날에 해와 달과 같은 큰 광명체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낮과 밤을 가르시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월절이 행해진 이 날을 첫째 달로 계산한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사실상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의식을 행하기 전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스라엘로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 그분의 결정적이고도 주도적인 행위, 즉 이스라엘은 전혀 준비도 되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인도해내신 이 주도적인 행위 때문이었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의식을 대대로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의식의 중요성은 출애굽기의 문맥을 통해서도 파악이 되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신 바대로 출애굽기는 역사서죠. 내러티브라고 보통 말하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야기체로 쭉 쓰여지다가 12장으로 들어오면 그 전개 방식이 마치 레위기처럼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은 온통 의식 규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기자가 말하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의미를 살피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월절 의식 규정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그 첫 번째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치라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도록 하셨죠. 10일 날 어린 양을 취하고 14일까지 준비해 놓았다가 그 다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칠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출애굽기 1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애굽 사람의 장자를 죽이는 열 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파리 재앙이 임할 때 뿐만 아니라 가축이 죽는 재앙이 임할 때 뿐만 아니라 아홉 번째 재앙 흑암 재앙이 임할 때도 애굽 사람들은 해를 입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의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편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도록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굳이 피를 보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 싸우고자 피를 보시려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어린 양의 피에 무슨 마술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마다들을 죽이는 주의 사자가 피가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도 덮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피가 사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해야 될 일이 있었죠. 어린 양의 피를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칠해야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언약 공동체에 속하고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 열 번째 재앙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주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지 않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 방편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시로서 이런 사람에게는 죽음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11절 이하에 다른 것들은 쭉 말하고 있습니다. 유교병, 무교병, 그 다음에 양고기, 쓴나물 먹으라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어린 양의 피를 칠했다는 내용은 안 나타나요. 언뜻 보면 지금 이 상황은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상황 아닙니까? 광야에 있으니까 당연히 텐트를 쳐야 되죠. 텐트를 치니까 문설주와 좌우 임방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피를 칠하지 않은 모양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칠하는 규정은 애굽에서 정하신 규정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 정하신 규정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재앙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는가? 애굽과 애굽의 신을 심판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이 사건은 단회적인 구원 사건이에요. 한 번 일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자주 반복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애굽에 있을 때는 칠하도록 했지만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거나 다른 역사 가운데 유월절을 지켰을 때는 이런 의식을 행하도록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제가 유월절 의식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의식이 있다 그랬죠. 첫째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의식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먹는 의식입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질 때 양을 잡고 잡은 양, 특별히 이때 내장을 빼지도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 9절에 의하면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통째로 구워서 그냥 먹었습니다. 그리고 14일부터 유월절이 시작되는 14일부터 7일간 21일까지 누룩을 넣지 아니한 발효되지 아니한 딱딱한 빵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지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결한 존재다. 누룩 없는, 죄 없는 정결한 존재다. 정결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함이었죠. 이 때문에 유월절을 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까?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유월절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 그런데 유월절 밤에 군 어린 양고기만 먹었던 것이 아니었고 무경을 비롯해서 쓴 나물도 먹었습니다. 랍비 전통에 의하면 상추나 민들레, 치커리와 같은 이런 채소들도 쓴 나물로 인정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왜 쓴 나물을 먹도록 하셨는가? 애굽에서의 쓰라린 고통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세상에서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참으로 달고 행복했습니까? 만약에 그런 기억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지고의 선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가장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신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로서 합당한 자세와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생각한다면 지긋지긋하다. 마치 군대에서 되게 그러잖아요. 그쪽 바라보고 군복무 마친 다음에 그쪽 바라보고 오줌도 누기 싫다.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그랬어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쪽도 바라보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얼마나 급식이 잘 나왔는가. 그죠? 보급품이 얼마나 잘 나온지. 요즘에 뭐 병장 그 봉급도 뭐 잘 모르겠지만 수십만 원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린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어떻게 먹었는가 하면 식탁에 앉아서 평안하게 먹거나 유대인의 식사 방식대로 비스듬히 기울어져서 먹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먹었죠?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짚고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고기를 뜯어 먹을 때 두 손으로 이렇게 뜯어 먹어야 제맛이고 쉽게 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급히 먹는다는 게 이게 얼마 아이러니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음식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네? 옷 입고 신 신고 서서 지팡이 짚고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행동거지가 불편함에도 이런 규정을 마련하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지체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롯의 아내가 왜 소금기둥이 되었습니까? 지체했기 때문이죠. 내장을 빼내지 않은 것도 급한 식사다. 이거 언제 내장 다 꺼내고 합니까? 무교병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언제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빵을 부풀릴 시간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급히라는 이 단어는 두려움, 황급함, 놀람이라고 하는 2차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먹으면서도 왜 두려움으로 먹어야만 되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동안 바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애굽의 장자들과 짐승의 초태생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곡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아들 죽었다고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의 모든 첫 초태생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마 곡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음식을 먹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중에도 어린 양의 피를 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넘어가였습니다. 자신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믿음의 표현을 하는 사람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을 이토록 뚜렷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열절 밤에 이들은 무교병과 어린 양 고기와 쓴나물을 먹고 이것은 남겨두지 않고 다 불사르도록 되어 있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예물이기 때문에, 음식이기 때문에 함부로 지구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성찬식을 하고 난 다음에 떡과 포도주는 개인이 취하지 않고 땅에 묻었어요. 물론 그게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이런 어떤 의식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유월절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에서 심판 사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날 애굽에서 처음 난 장자와 생축의 초태생들을 다 죽이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린 양의 피를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칠하게 하심으로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유월절이 무교절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유월절이 시작되면서 곧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월절은 구원을 상징하지만 무교절은 애굽에서의 탈출과 세상 나라로부터의 분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옷을 입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으면 될까요? 이제 순례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성을 향해서 순례길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과 순례길은 분리할 수 없어요. 이런 식을 행한 이스라엘이 결국은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들 애굽에서 나온 일과 홍해를 건넌 사건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단번에 죽음을 패배시킨 사건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죽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 아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이 두 번째 지켜진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둘째, 첫째 달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고 거의 1년이 지난 다음에 1월 1일 날 성막이 건축되었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을 보면 2년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실행했죠.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14일 후 인구조사가 실행되기 전 15일 전 바로 이때에 유월절 의식을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정되고 난 다음에 처음 실행한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이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건을 다시 기억했을 것이고 또 자신들이 가야 될 삶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월절 절기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상기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회상하고 단순히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들의 삶의 방향성과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의식에 누가 참여할 수 있었는가? 누가 참여할 수 있었습니까? 당연히 혈통적 이스라엘이 참여할 수 있었고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에서 할례는 혈통적인 제한을 뛰어넘게 하는 의식입니다. 혈통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오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례는 신약시대에 뭐로 대체됐죠? 세례로 대체됐죠. 유월절은 성찬과 할례는 세례와 서로 병행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의 성격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참믿음과 회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죠. 참으로 회개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회개를 상징하는 할례를 받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사실을 할례를 통해서 인침을 받았다고 하면 누구나 다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있고 성찬도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 의식을 행하는데 중대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정결규례에 의하면 시체나 다른 어떤 부정한 것에 접촉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의식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체로 부정케 된 이 사람이 나도 이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레위기를 주일 밤에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은 단지 부정한 것만이 아니라 부정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부정한 사람은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일종의 출교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의 식사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공동체 식사가 왜 중요합니까? 유월절 상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제외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기 때문에 부정케 된 이 사람이 나도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부정한 상태라는 사실에 절망하지 않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찬 못 가지고 안 먹으면 되지 뭐. 참여하지 않으면 되지 뭐. 이런 생활을 간다고 하면 우리는 은혜 방편을 제대로 사용한 사람이라 할 수 없겠죠. 부정케 됨으로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 때문에 나를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요청을 하게 되고 모세는 이 요청을 듣고 이 문제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권위자로서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유세를 떨 수 있었습니다. 그래? 참여해. 내가 받아줄게. 마치 자신에게 권위가 있는 양 그런 식으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었겠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라는 말은 멈춰서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24장에도 어미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 혼혈인이 이스라엘 사람과 다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일이 났을 때도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고 민수기 15장에는 안식일 날 나무하다가 발각된 사람을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하나님께 물은 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율법이 많은 것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모든 사례가 다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매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야 마땅하고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은 항상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례나 지금까지 해온 관례나 다른 교회는 다 그렇게 합니다 하는 그런 이유로 어떤 일을 허락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섣불리 문제에 답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세와 태도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겸손의 자세라 할 수 있겠죠.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였습니다. 시체론에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나 먼 길에 여행을 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했는데 언제 지키도록 하셨는가 하면 한 달 후에 즉 2월 14일에 지키도록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재산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백성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오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도착을 못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럼 유월절 못 지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처하셨는가? 한 달 후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앞서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의 근간을 이루는 의식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의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에 맞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의적 기준으로 볼 때는 합당하지 않지만 유월절 행사만큼은 참여하도록 하신 거예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훌륭하게 경건하게 살았느냐 하는 여부에 달려있지 않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참여했는가,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했는가 하는 그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부정케 된 사람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참여 가능 여부를 물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 여쭙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2월 14일 날 지키도록 조처한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성찬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말씀했죠.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자기를 돌아본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실은 우리의 경건과 거룩한 행위 자체가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합당한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게 자격이죠.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제네바 교리문답 올려드렸잖아요. 단독방에. 자를 돌아본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참된 회개가 있었는가? 참된 믿음이 있는가? 불안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없는가? 어떻게든 그들을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그 여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렇다면 완벽을 요구하느냐라고 말할 때 완벽을 요구한다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성찬에 참여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참된 믿음이 있는가 회개가 있는가 참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요구사항이지 획득이 불가능한 완전함이 아닙니다. 성찬은 연약한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성찬은 정죄의 수단이 아닌 은혜의 수단입니다. 죄인들을 용납하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적 헌신을 다짐하는 의식이 바로 성찬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나를 돌아보면 얼굴을 못 들겠다. 양심이 있는 사람은 정말 그렇죠. 여러분 홀로 계실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자유로운 시간에 가장 긴장이 완화된 시간에 뭘 함으로 기쁨을 누리세요?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가장 음란한 것에 마음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는 것으로 그 시간을 보내십니까? 뭐 그런 것으로 따지면 얼굴을 못 들겠다 하는 분들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피 흘려주신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모세가 내린 이 부정한 자들이 한 달 후에 다시 유월절을 의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이 조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 누리게 됩니까? 어떤 교훈을 받게 됩니까? 이것은 부정케 된 자랄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통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리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정한 절기에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자세와 태도로 참여하는 것이고 이런 열린 마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리스도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경우 유월절 절기를 늦추어서 지킬 수 있도록 허용한 이 규례를 오용해서 절기 준수하는 일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죠.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뭐 그렇게 번거롭게 유월절 의식 행하느냐 이런 식의 느슨한 생각으로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어진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원인 모를 죽음을 죽는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조금씩 주장이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난다 혹은 재판을 받고 사형에 처해진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일로 인한 결과는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결국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은혜로 헤아려 주신다는 사실을 근거로 성경이 명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로 유월절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불경스러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신 의도와 목적은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위함인데, 깊이 헤아려 주신다는 이 사실이 더 방자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새곡고리로 만드는 사람에게는 심판만 남아있습니다. 은혜를 말하면서 삶이 방자하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뭔지를 정말 안다면 그럴 수 없죠. 여러분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해코지를 합니까? 차라리 내가 죽겠다고 나서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죽지요. 어떻게 주님의 명예를 더럽히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비와 궁휼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생각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기회로 삼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제315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 때문에 성례들을 제정하신 이상 우리가 이를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불손한 태도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가? 분명히 그렇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성례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고의적으로 그 사용을 회피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며 그분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분의 성령님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부정한 자와 여행 중에 있는 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이 일을 근거로 삼아서 게으르거나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라. 일자 변경은 가능하지만 형태 변형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충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이미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마치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던 사람과 똑같죠. 또다시 피를 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가?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돼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떡과 잔에 참여하십시오. 말씀은 듣는 방식을 통해서 믿는 것이고 성찬은 먹는 방식으로 믿는 것일 뿐 결국 성찬도 다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의 행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찬의 의미를 축소평가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데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영적인 연합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 역시도 그냥 단지 무슨 신앙 고백의 하나의 표시처럼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세례와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미국의 신학자 존 윌리엄스 네빈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기독교가 본질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인간적 생명과 참된 실질적 연합의 개념을 포함하지 않았더라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유지되는 그런 미신은 결코 득세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차원에서 그분과 연합되는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화체설이라고 하는 것도 주장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찬은 신비입니다. 그러나 신비라고 해서 그냥 모호한 게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성찬식에 주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실제 임재하세요. 근데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인성으로 임재하지 않고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거. 이 임재 가운데 우리가 성찬식에 지금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 이 성찬식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선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유월절 의식은 크게 두 가지라 그랬죠. 피를 칠하는 거, 먹는 거. 더 이상 피는 우리가 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았습니다. 이제는 성찬식에서 먹으면 돼요. 자, 근데 먹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먹는다라는 이 말은 취한다, 받아들인다, 혹은 동화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사과를 하나 선택해서 취해서 먹었습니다. 단지 그걸로 끝이 아니죠. 사과가 소화되어서 내 몸속에 소화되어서 그 결과로 이 사과의 어떤 성분이 내 몸속에 있던 어떤 부분과 동화되는 거예요. 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따라 주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으라. 인자의 살을, 인자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상 자체가 믿음을 일으키지는 못하지만 복음에 의해서 일으켜진 믿음을 통해서 성찬에 참여한 자는 그와 실질적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간 이 귀한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마땅히 우리를 진노하셔야만 되었지만 넘어가 주시고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이 우리의 일부가 되고 아니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이 놀라운 경험 안에서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서 아들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놀라운 눈빛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는 자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성찬에 참여될 것인지 저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귀한 말씀의 의미와 뜻들과 교훈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무지함으로 우상 숭배하듯이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거리낌과 우려움들이 있으면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이런 연약한 존재라도 주께서 받아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자가 나도 성찬에 참 나도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게 달라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시간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 하나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